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89면 어간에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노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노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유다 왕 아하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하스는 이스라엘과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많은 왕들이 있었고 또 많은 에피소드들이 지금 열왕기서에 적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악했던 왕으로 그렇게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자, 일단 평가의 초반부터 굉장히 심상치가 않은데요. 자, 16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라고 그렇게 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리기를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의 왕들에 대한 평가는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랐는가,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는가. 그 여로보암은 중간에서 갈팡질팡하기라도 했는데 아예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정말 그 이방 신을 섬기는 마치 그 언약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게 만든 아합의 길이 또 있었죠. 그런데 이제 남유다의 왕들은 그래도 그 중에는 좀 이제 선한 왕들이 있어서 다윗 왕의 길을 따르기도 하고 또 이제 중간에 이제 여러 이제 우상들을 섬겼던 그런 이제 다른 이제 그런 이제 왕들도 있곤 했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평가하는 거는 남유다의 왕인데 그가 여느 남유다 왕 같지 않고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같이 행했다라고 이렇게 평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의 언약 백성들을 멸망하는 지경까지 몰고 가실 수밖에 없으셨는가?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아니죠. 더 이상 내버려두면 점점 더 악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육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한 150년쯤 뒤에 남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 왕들이 한 짓을 보아라. 그러면 그들이 왜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암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보실까요? 5절에 보시면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마엘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약간 이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 있습니다. 이제 그 역대기서나 이제 여기를 이제 그 배경으로 이 시대를 배경으로 활동했던 유명한 선지자가 있죠. 누구일까요? 예, 여러분들이 아시는 선지자 누가 있습니까? 예, 아주 쉽습니다. 요즘 그 주일날 2부, 3부 때 박 목사님이 설교하고 계시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겹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오늘 이렇게 공교롭게도 이제 그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계시는 이사야 6장, 7장, 8장의 내용하고 이제 오늘 본문하고 굉장히 이제 겹치어지는 이제 그 부분입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아수르의 세력이 이제 점점 커지는 것이지요. 동쪽에서부터 이 아수르가 점점 이제 세력을 확장해가면서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이제 7절에도 나오는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왕이 아수르의 정권을 잡게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시계 이름이 아니라서 굉장히 복잡하지요. 그러나 이렇게 좀 잘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영어 발음으로 티글랏 빌레셀이라고도 이제 발음을 합니다. 이 왕이 정권을 잡으면서 그 자기의 선대 왕들하고는 좀 다른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왕들은 그냥 자기 아버지나 자기 할아버지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아람이라든지 뭐 그 시리아 이제 아람이죠. 아람이라든지 북이스라엘이라든지 뭐 이렇게 남유다라든지 조공을 바치면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봐주는 이제 그런 정책을 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티글라 빌레셀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그 땅에 가서 영토를 침범하고 자기의 속국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통치를 하겠다. 특별히 이제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이지요. 이스라엘 지역, 뭐 시리아 지역 이런 지역들이 레바논 지역 이제 뭐 지금도 이제 그 굉장히 그 문명과 교통의 요충지지 않겠습니까? 또 그 당시 이제 지중해를 한쪽은 지중해를 끼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 내륙과 이 해안을 연결하는 곳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 해상 무역이라든지 또 육로 무역도 굉장히 활발하게 발달해 있던 곳이었습니다. 자, 무역을 통해서 나라가 돈을 버는 거는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저먹는 거죠. 통행료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이제 그런 데 좀 관심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수르가 점점 이렇게 확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북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손을 잡습니다. 원래 둘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손을 잡고 아수르와 대결을 하는데 그 이전의 전쟁에서 한번 크게 이긴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전쟁을 하게 될 때가 오니까 한편에는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이제 덩치 큰 이제 제국이 이제 점점 확장을 하고 있는 거고 반대편에는 그렇게 덩치가 큰 세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이렇게 중견급 이렇게 선수 정도는 되는 중량급 정도는 되는 이제 몇몇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지금 아수르에 붙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남유다에 있었던 이 유다의 왕들은 그때 굉장히 갈팡질팡했었습니다. 도대체 이거 어디에 지금 편을 들어야 되나? 자꾸 북이스라엘에서는 자꾸 우리랑 같이 손잡자 그러고 아람하고 너 우리랑 손 안 잡으면 우리가 가만 안 둘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내려와서 막 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애굽하고 손을 잡자니 또 약간 또 애매하기도 하고 그럼 아수르에 이렇게 조공을 갖다 바쳐야 되나 이렇게 굉장히 갈팡질팡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 갈팡질팡하지 말아라 아람이나 이스라엘이나 다 불에 탄 막대기까지 하나님 막대기 같이 하나님이 만드실 거다. 너 심지를 굳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굳건히 서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아하스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3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평을 내리냐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길로 행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다의 왕인데 이례적으로 이스라엘 왕처럼 행했다는 거죠. 여로보암처럼 아합처럼 그렇게 행동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이 있는데 뭐 몰렉이라고도 하고 몰록이라고도 하고 밀곰이라고도 하는 그런 신을 섬기는 그 전통적인 가나안의 풍습이 있었는데 어떤 풍습이냐면 자기 아들을 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만한 헌신을 신에게 보여줘야 그 신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 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처한 이 상황이 이렇게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때부터 모세의 때부터 금하신 내용들을 이스라엘 왕, 유다의 왕이 언약 백성의 대리인인 대표자인 유다의 왕이 자원해서 이렇게 할 정도였다면 아하스의 상황이 만만치 않았다는 걸 보여주죠. 그렇죠? 오죽하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겠어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그 5절에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아람의 왕하고 이스라엘 왕이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싸우는 거죠. 왜 싸우는 거죠? 너 우리 편에 왜 안 붙냐? 우리 같이 연합해갖고 아수로 쳐야 되는데 너 왜 우리한테 안 붙냐? 너 아수르에 빌붙어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 그러냐? 라고 이렇게 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능히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군사력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절대적으로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들이 능히 아하스 왕을 이렇게 정복하지 못했죠. 자, 그리고 6절에 보면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오늘 이제 도시 이름입니다.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들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이제 이게 아마 이제 포로기 이제 이후 시대까지 아람 사람들이 거기 거주했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하스가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북이스라엘도 옛날 여로보암 2세 때는 굉장했었는데 이제는 한물 갔단 말이죠. 아람도 아닌 것 같아요. 전통적인 강자였던 아람도 아니고. 그리고 요즘 시대 흐름을 보니까 애굽도 이미 한물 간 것 같단 말이죠. 요즘에 떠오르는 태양은 아수르다.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자를 보내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입니다 라고. 야, 한 나라의 왕이 그 다른 나라의 왕에게 자원하여 스스로 무릎을 조아리고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나는 당신의 신복입니다, 저를 마음대로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얼마나 굴욕적인 외교입니까? 참 쪽팔린 일이죠. 자, 그런데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어서 보면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얘들이 나를 괴롭혀요. 얘들이 나를 괴롭히는 이유는 제가 아수르 왕님을 디글랏 빌레셀님을 제가 이렇게 왕으로 섬기기 때문이죠. 그러니 저를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 아수르 왕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운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침을 흘리고 있는데 이제 어떤 명분으로 그 땅을 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남유다의 왕이 와서 자기를 도와달라 그러니까 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아주 좋은 명분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그 일제강점기 그 이전 시대를 보면 그런 복잡한 시절들이 있었잖아요.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 있고 러시아 군대가 들어와 있고 일본 군대가 들어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군사력을 이렇게 명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 조선 땅에서 행사할 수 있을까 시시탐탐 노렸던 것 같이 지금 아수르 왕이 아주 좋은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군사적 개입을 할. 그래서 개입을 하죠. 자, 그런데 아하스가 또 어떻게 했냐면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이 은금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전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아수르 왕에게 홀딱 보내버렸어요. 자, 그 얘기를 듣고 9절에 아수르 왕이 신나서란 말은 성경에 없지만 아마 신나서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치고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습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지요. 참 이게 얼마나 이제 굴욕적인 그런 일들입니까? 잠깐 그 사무엘하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하 7장 14절을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이제 나단이 다윗에게 소위 말하는 이제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다윗 언약을 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 너를 정말 계속해서 너의 후손들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 수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네가 죽어도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인데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이제 가깝게는 솔로몬에 대한 예언일 수도 있지만 길게는 이제 그 다윗의 모든 후손들에 대한 예언인 것이죠.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이게 성취되는 것인데요. 일단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다윗의 후손이었던 아하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 유다의 왕들은 너희 다윗의 후손들은 내가 왕으로 세울 텐데 누구를 아버지로 섬겨라? 누구를 왕으로 섬겨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아버지요 왕으로 섬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하스는 강력한 군사력 앞에 아수르 왕에게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서 자기 스스로 신하를 보내, 조공을 보내, 머리를 이렇게 조아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당신의 신복이고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걸까요? 아하스의 마음속에. 이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생각할 여력조차 없었던 것일까요? 아하스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더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을 보시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가지요. 이제 그 디글랏 빌레셀이 아람의 군대를 꺾고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을 점령하고 이제 거기에서 아마 개선식 같은 걸 했던 모양이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가서 이제 얼굴을 이제 보여주러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이제 제단이 있는데 이제 아마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제 전쟁이 나면 굉장히 많은 수의 전사자들이 생기기는 마련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어떤 그 혼을 혹시 이제 그 위로해주는 소위 말하는 위령제라는 것들을 이렇게 하기 마련인데 아마 이제 이 당시에 제단을 쌓았던 것도 그런 용도였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굉장히 제단이 컸던 모양이에요. 뭐와 비교될 정도로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었던 이 제단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고 웅장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하스가 어디에서 뿅 갑니까? 그 멋진 모습에 뿅 갑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수르의 지금 군사력이 얼마나 지금 강할 때입니까? 그걸 보고 아하스의 마음이 완전히 홀딱 거기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선지자 중에 우리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우리아는 일반 제사장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왕의 명령을 받았던 걸 봐서는 대제사장이거나 제사장 중에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던 제사장이었겠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참 충실한 제사장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우리아라고 하는 제사장은 그 이사야서 8장에 나오는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자기 아들들의 이름 그렇게 서판에 썼을 때 그걸 전달해 준 사람이 바로 이 우리아라고 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땠는지를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왕도 갈팡질팡하고 제사장도 갈팡질팡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마음을 어디에다 못 놓는 거예요. 불안불안해서. 약간 우리 시대 같죠? 계속 한번 더 보시고 얘기를 나누시죠. 또 12절에서 14절 이렇게 보면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운제는 이제 화목제입니다. 수운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노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느라. 이걸 왜 옮겼는지는 구체적인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노 제단을 여기에 두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되었던 명령이죠?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배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배의 방식을 아하스가 자기가 보기에 선한 대로 막 바꾸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에 나는 존중하지 않겠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신으로 있는 우리나라보다 저기 저 아수르 어떤 신을 섬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이 섬겼던 그 신, 그 강력한 국가 나는 그것을 보고 오니까 그것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의 눈치를 보는 것이죠.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 보면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어떤지 이렇게 저렇게 하라라고 하니까 16절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죠.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여판을 떼내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제 뗀 거예요. 그리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그러니까 왕이 들어가기 위한 성전의 그 입구, 그 길을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근데 누구 때문에? 누구를 두려워해서요?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서. 아수르 왕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아수르 왕을 의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열왕기서의 평가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게 어떤 이제 그 뜻일까요? 특별히 이제 그 이제 우리가 여기다 아까 이렇게 봤던 12절에서 14절의 내용을 보면 자기가 다 제사장에게 이렇게 지시를 하죠. 원래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것이 이렇게 집전될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예식이죠. 그것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라고 해서, 권력자라고 해서 그걸 함부로 예배하는 형식을 함부로 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가 막 바꾸죠. 누구를 생각나게 합니까?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예배, 제사의 제도를 바꾸었던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던 여로보암의 죄가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오로지 예루살렘에만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단과 베델에 단을 세웠던 것처럼 지금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했던 일을 그대로 남유다의 왕인 다윗의 후손인 아하스가 저지르고 있다. 그러니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탱해 가셔야 하고 이런 나라를 하나님 계속 보호하셔야 되고 이런 왕권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키실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고 지금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독자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구조를 변경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예배, 아수르 왕을 위한 예배를 어떻게 보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전이라면 없어도 좋다라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지경인데 어찌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만일 새로운 세대가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이전에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섰었고 또 솔로몬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그의 후손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성전 따위는 확 사라져도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입니다. 그 아하스가 내린 결정은 마치 이런 결정과도 같다고 어느 주석가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제식으로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너무 자매를 사랑해서 내가 이 자매와 결혼해야지. 그런데 결혼하는 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 장인어른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되네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장모님이 폐물을 많이 해오라 그러고 가상적인 예입니다. 하여튼 뭐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 또 자매가 이렇게 가끔 이제 이렇게 까탈스럽게 굽니다. 짜증을 내고 왜 이렇게 오빠는 자매가 형제보다 연하란 말은 안 했는데 그 오빠란 말이 이제 확 튀어나오네요. 예, 왜 이렇게 오빠는 왜 그 부모님을 설득하지 못하는가 막 바가지를 긁습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이 형제가 어떻게 하면 이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아하스의 상황은 그런 상황과도 같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의 나라를 지켜낼 것인가, 정체성을 지켜낼 것인가, 이 풍전등화 같은 상황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걸출한 예언자인 선지자인 이사야를 보내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이상한 걸 자꾸 선택하는 겁니다. 자기 자식을 불에 지나가게 하고 아수르 왕한테 찾아가가지고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러고 거기에 있는 온갖 재단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다 베껴오고 이것은 이제 이렇게도 우리가 아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정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외에 무슨 인간적인 것을 더 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우리 아까 우리 찬양이도 했던 우리 형제가 굉장히 훤칠하고 잘생겼죠. 예, 오늘 아주 이렇게 전형적인 교회 오빠죠. 근데 토요일 날 어저께 이제 잠실 주경기장에서 하는 마룬5의 공연을 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큰 감동을 받는 거죠. 아, 저 공연장은 얼마나 큰가.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잘 안 합니다만 옛날에는 이제 해외에서 그 락그룹이 이렇게 와서 공연하고 그러면 헬기 타고 막 내려오고 그랬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헬기 타고 막 내려왔다고 합시다. 그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좋아 우리의 예배 때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헬기는 안 되니 저 위에서부터 줄을 내려 로프를 타고 한번 내려오면서 기타를 치며 찬양을 인도해야지 라고 한다면 얼마나 웃긴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우스꽝스러운 형식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였지만 그 마음 안에 예배의 그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하면서도 그 마음의 초점은 다메섹에 가 있었던 아하스처럼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다메섹으로 아수르 왕에게로 세상에게로 향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이유가 없다 아니 오히려 가증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전 세대들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는가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죠. 신앙이 유산으로 내려온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 유산을 받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결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로서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 예배당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이름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존의 믿음의 선배들이 쌓아 올린 이 명예가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지 않고 다 없애시는 것을 감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하물며 눈에 보이는 성전의 시대가 끝난 이 시대야 하나님이 오죽하시겠습니까? 지난 성취에 지난 과거에 전 세대가 이룬 업적에 기대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역할 오늘 우리가 새롭게 나아가야 될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백성으로서 서야 될 책임, 그 명예, 그 의무를 다하시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유다의 왕들을 향한 거룩하고도 신실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도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불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종국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어지며 포로로 잡혀가는 수치를 당하고서야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에 어미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한 역사를 가진 이스라엘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성경으로 읽고 있사오니 우리가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요구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 신실한 믿음의 반응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음성에 세상의 여러 가지 멋져 보이는 풍조에 우리의 마음이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그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